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게 120일 안에 폐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5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과 합작기업, 외자기업들을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또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인한 긴장 고조를 이유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히 다음 달 경기를 위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자국 축구대표팀의 방문도 금지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일정이 없던 중동국가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이날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카타르 국왕과 국방부 관리들과 회담했습니다. 중동 최대 미군기지인 이곳에는 미군 만 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카타르 방문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쉐이크 타만 빈 하미드 알타니 국왕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랍 국가들과의 단교 사태를 풀기 위해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교 사태가 신속히 풀릴 것 같다며 중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우디와 바레인,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은 지난 6월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 조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국교 단절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중의원을 공식 해산하고 다음 달 10월 22일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베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격돌할 전망인 가운데 헌법 개정 문제와 소비세 인상분 사용처 변경 문제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보수 세력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전국을 장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면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등이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해산된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지만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총리가 의회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푸에토리코를 돕기 위해 존스법 적용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백악관의 세라 워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28일 푸에토리코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존스법 적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스법은 1920년대 만들어진 법으로 외국 선박들이 미국 항구에서 또 다른 미국 항구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결정 직후 국토안보부에 일레인 듀크 장관 권한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앞으로 10일간 푸에토리코 주민들에게 물품을 옮기고 분배하는 데 모든 수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리카르도 로세오 푸에토리코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푸에토리코는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전기와 통신 도로가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6월 괴한의 총격을 받았던 스티븐 스컬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가 석 달 만에 의회로 복귀했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28일 목발을 짚고 동료 의원들의 기나긴 박수갈채를 받으며 워싱턴 국회의사당으로 천천히 걸어들어왔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의회 경찰 데이비드 베일리 씨와 크리스탈 그레이너 씨가 진정한 천사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스컬리스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워싱턴 인근 알렉산드리아에서 의회 자선 야구대회 훈련 중 교환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의 수를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미 백악관은 내년도 난민 수용 인원을 최대 4만 5천 명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난민 수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민법이 발효된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킹을 잘하는 대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해킹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무단 침입해서 정보를 빼가거나 시스템을 망치는 걸 말하는데요. 자, 미국 정부가 이를 장려하느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 해킹 보안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해킹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가 2017 코드브레이커 챌린지, 암호 해독 대회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대회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총 6단계를 거쳐서 리버싱 실력을 뽐내게 된다고 합니다. 리버싱이란 흔히 역공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해킹을 일으킨 바이러스 등 각종 악성 코드와 관련된 실행 코드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해킹 보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의 경우는 480여 개 대학에서 3,3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지만 6단계를 모두 통과한 학생은 단 1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 350명이 참여했는데요. 이 6단계를 모두 성공한 학생은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낮 기온 26도로 청명한 가을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고 평안남도 지역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더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8도에서 22도, 신의주는 6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22도, 함흥은 6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6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니일 세다카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비를 맞으며 노래를 부른다는 빗속의 웃음소리 Laughter in a Rain 함께 들어보시죠.
To rain, it begins to pou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중국 방문을 마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무역 불공정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세 가지를 중국에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목요일 참의원을 공식 해산시킨 소식에 이어서 타이완 새 총리가 독립국가를 주장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봅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마쳤다고요?
네, 미국의 무역과 대외 경제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무역과 통상 관련 의제 조율을 위해서 현재 간 걸로 이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목요일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홍콩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스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무역 관련 선결과제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실행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기 전에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무역 과제 세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보호무역주의 해소와 시장 접근권 강화 그리고 지적재산권 확보 노력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로스 상무장관이 말했는데요. 앞에 두 가지 보호주의와 시장 접근권은 서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 외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활동하는 걸 정부가 나서서 막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개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시장 접근권 문제고요. 이 시장 접근권을 포함해서 자국의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에 세금 등을 차별해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게 바로 보호주의입니다. 로스 장관은 사실 미국이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보호주의 관행이 적은 나라고 중국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방문 전에 중국 정부가 이 보호주의 해소 노력을 적극 보여줄 걸 촉구했습니다.
네. 자, 나머지 하나 지적재산권 문제를 로스 장관은 또 왜 들고 나온 거죠?
네.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용실현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꾸준히 개선을 촉구해온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실태를 조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하면서 특히 지적재산권 절취는 해마다 미국의 수백만 개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상황과 중국 정부가 개입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이렇게 두 갈래로 불공정 무역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디자인이나 상표를 도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들의 기능이나 모양을 무단으로 베껴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예, 그래서 중국을 이른바 카피, 복제품의 천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에 이르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하셨는데 중국 측이 어떻게 좀 해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이 최근에는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을 전담하는 심리기구 또 관련 사건을 다룰 전문 법정 까지 설립했는데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항저우와 닝보 중국법원에서 지적재산권 법정을 개설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지적재산권 법정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지적재산권 관련 민형사사건과 행정소송 등을 다루게 되는데요. 남의 디자인을 베껴서 물건을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관념이 낮았던 중국에서 이런 움직임은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법원에 갈 상황이면 이미 문제가 생긴 뒤인데요.
네.
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막으려는 노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중국 정부가 관련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국업체들이 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중국 행정부와 사법부를 망라한 12개 부처와 기관이 이와 관련한 행동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과는 별도로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가 최근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자구책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로스 상무장관에 이어서 이제는 또 미국 국무장관도 베이징을 방문하죠.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목요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을 찾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을 차례로 만날 예정인데요. 양국 정상 간의 외교, 안보 의제 조율과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의회가 해산됐다고요?
네, 양원재인 일본 의회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에서 송달된 해산 조서를 발표하고 공식 해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의원 해산권을 가진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월요일에 밝힌 조기 총선거 실시 계획에 따른 건데요. 아베 총리는 이날 임시 각의를 소집하고 다음 달 22일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새로 치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아베 총리는 6차 핵실험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으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안보 위기를 이 조기 총선 실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예, 정부가 진행하는 보다 강력한 외교를 뒷받침할 세력을 의회에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요. 일본 언론은 자위대를 통한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의 지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기 총선을 선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학 추문 등으로 지지율이 20%선까지 떨어졌다가 대북 강경 정책으로 50%대까지 회복한 시점에서 선거를 새로 치르게 되면 집권 세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을 걸로 아베 총리 그리고 집권 자민당이 전망 중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다음 달 22일이면 이 선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거거든요. 이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예, 조기 총선 과정에 강력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지난 7월에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지역 정파인 도민 우선회를 이끌어서 자민당에 승리했던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희망의 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했는데요. 이 신당은 자체적으로 이번 총선에 150명이 넘는 후보를 내세워서 전국적인 기반을 마련할 걸로 예측됩니다. 여기다가 일본 야당들이 일제히 이 신당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야당 정치인들이 희망의 당으로 모이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이 목요일 해체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마에하라 세이지 민진당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이 희망의 당에 입당하라고 지시했고요. 본인도 신당 공천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과 제1야당이 자연스럽게 합당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일본 언론은 지난 1992년 일본 신당이 집권에 성공했던 사례를 전하면서 희망의 당을 중심으로 뭉친 야당을 상대로 자민당이 총선에서 고전할 수도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타이완 새 총리 발언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타이완 전역 3분의 2의 전기가 끊기는 대정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이 이달 초에 사임했는데요. 새로 취임한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화요일 첫 입법원 시정보고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연일 비판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양측 최고위급 관리들이 벌이는 이 설전을 집중 보도하면서 앞으로 양안 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입니다.
네, 신임 행정원장의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까?
예, 라이 신임 타이완 행정원장은 자신을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 총통의 명을 받아서 정부를 통하라는 위치에 오른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독립은 중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중국은 타이완과 홍콩 등이 체제만 다를 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권에 묶인 한 나라라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 관계의 대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 자리에 오른 뒤에도 중국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소신을 공공연하게 밝힌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소신은 앞으로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라고 라이 행정원장은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중화민국으로 불리는 주권 독립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양안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 서로 예속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 신임 행정원장 이런 발언에 또 중국 정부가 반박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타이완 정책을 권장하는 타이완 사무 판공실은 2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양안 관계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은 원래부터 이 국가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타이완이 중화민국으로 불리는 주권국가라는 라이칭더 행정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네, 자, 타이완의 독립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하고 있지요.
네, 타이완 사무판공실은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한 부분으로 분할될 수 없다고 독립 의지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됐든 타이완 독립 언행에 단호히 반대한다. 분열된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죄악을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타이완 행정원장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겁니까?
네, 양안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화요일 입법원 시정보고에서 있었는데요. 라이 원장은 친구로서 중국과 교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타이난 시장 재임 시절에 내놓은 친중에 대해 그러니까 이 타이완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중국과 친해지는 정책을 소개하면서 양안 공동의 목표와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금 감면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자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인터넷 업체에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창간인인 휴 해프너 씨가 사망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28일 이 목요일 미국에서 단연 화제는 세제 개편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직접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This is a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 and I guess it's probably something I could say that I'm very good at. I've been waiting for thi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기회로 중산층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세금 항목을 단순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로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이라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에 나온 방안이 모두 9쪽짜리인데요. 이 핵심을 간추려보면 먼저 개인소득세율을 기존의 7단계에서 35%, 25%, 12% 이렇게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최고세율은 39.5%에서 35%로 내렸지만 반면에 최저세율은 10%에서 12%로 올렸습니다. 또 개인소득세율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법인세율, 그러니까 기업이 내는 세금의 비율은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내렸습니다.
네. 이 개인소득세 부분에서 최고세율은 내리고 최저세율은 올렸는데 그러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겐 좀 불리한 것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일단 표준 공제액을 두 배로 올려서 미혼인 경우에는 12,000달러,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24,000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혼자는 연간 소득이 12,000달러 이하거나 부부는 24,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밖에 부양 자녀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노인 등 아동이 아닌 부양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신설했습니다.
자, 그 밖에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스테이텍스와 AMT가 없어집니다. 뭐 이스테이텍스는 일종의 뭐 상속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AMT는 대체 최저한세라고 하는데 이는 이 부유층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내는 세금액이 최저세를 밑돌 때 추가로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 밖에 또 논란이 됐던 주택 대출금 이자와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감세라면 세금이 지금보다 덜 거친다고 봐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세금이 어느 정도 덜 거칠 것으로 보이는 겁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빠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빠진 건데요. 민간 연구소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 개편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약 2조 2천억 달러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연방정부 살림에 2조 2천억 달러의 적자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서 이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이런저런 소소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여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이 새 세제 개혁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죠.
자, 그럼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공화당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수입니다. 특히 하원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측에서는 이 수요일에 나온 이 세제 개편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수요일 이 방안에 대해서 오직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안한 세제 개편안의 실현 여부는 이제 연방의회로 넘어갔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뭐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또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은 뭐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만 공화당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길이 험난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면 하원보다 이 상원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에서 이 세제 개편안을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 조정 절차로 처리하면 상원에서 찬성 60표가 아니라 이 단순 과반수인 51표로 이 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인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전을 벌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인터넷 트위터에 페이스북이 언제나 자신을 반대했고 또 페이스북이 이를 위해서 가짜 뉴스인 뉴욕타임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야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류 언론들하고 불편한 관계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페이스북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최근에 페이스북이 러시아의 근거를 둔 회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광고 3천 건 이상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조처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이 러시아가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면 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시 후보를 도우려고 개입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페이스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측이 신분을 숨기고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한 광고를 이 페이스북에 대량으로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 측이 이 해당 자료를 연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자료 제출과는 또 별도로 이 페이스북 측이 이미 연방의회에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러시아의 SNS를 통한 미국 대선 개입, 이 페이스북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 외에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도 있는데요. 러시아 측이 트위터에서도 페이스북처럼 이 위장 계정을 만들어서 트럼프 후보를 은밀히 지원하거나 민감한 현안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죠.
네, 이 페이스북도 그렇지만 트위터도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죠.
맞습니다. 사실 트위터 측은 이런 문제 제기에 그동안 별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침묵을 깨고 외부 조사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트위터 측이 목요일 연방의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파악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AP통신은 연방 상하원 정보위원회 측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해달라고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유명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창간인 휴 해프너 씨가 사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플레이보이를 발행하는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즈사가 해프너 씨가 27일에 이 수요일 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향년 91살, 91세였습니다.
네, 이 플레이보이라고 하면 원래 이 성인들을 위한 잡지죠?
네, 맞습니다. 플레이보이지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이 다 벗은 모습의 사진을 싣던 이 미국의 대표적인 성인 잡지입니다. 플레이보이는 1953년 12월에 처음 발간됐는데요. 당시 해프너 씨가 자기 돈 $600와 주변에서 빌린 돈을 합해서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창간 후에 그 유명 배우 메릴린 먼로의 나체 사진이 실려서 크게 인기를 끌었죠.
네. 언급하셨지만 이 메릴린 먼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배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먼로 씨가 무명 시절에 달력용으로 찍은 사진을 단돈 $500에 사들여서 잡지에 실은 건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네. 창간호는 당시 5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고 하는데요. 해프너 씨는 이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해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클럽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이 플레이보이 왕국을 만들게 되죠.
이 플레이보이가 성인 잡지라고는 하지만 이 잡지가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단순히 여성이 벗은 사진을 싣는 이 도색 잡지라고는 평가절하할 수 없을 만큼 이 플레이보이 잡지가 대단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휴 해프너 씨는 50년대 이 보수적인 미국 사회에 이 플레이보이지를 선보여서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또 이를 통해서 60년대 들어 미국 사회에 몰아닥친 이른바 성혁명에 이바지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성혁명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을 억압하는 전통에 저항해서 성에 대한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이를 자유롭게 충족하자는 그런 요구라고 하겠습니다. 해프너 씨도 지난 1992년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 플레이보이에 실리는 기사나 칼럼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뭐 플레이보이지에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사나 만화, 인터뷰, 칼럼, 그리고 자동차나 옷에 대한 상품 평 등이 들어갔는데요. 뭐 어느 것이나 모두 다 수준 높은 내용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플레이보이는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전 의장, 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 또 인권운동가 멜컴 엑스 등 저명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소개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네. 또 존 업다이크나 커트 보네거트, 알렉스 헤일리 같은 거장 문인들의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유명세 덕에 과거에 플레이보이지가 상당히 잘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뭐 잡지의 유명세라면은 발행 부수로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플레이보이의 위세가 절정에 달했던 1970년대 초에는 이 발행 부수가 무려 700만 부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이 잡지 시장의 환경이 바뀐 탓에 이 발행 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 플레이보이지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도 플레이보이가 여전히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to cry all the time.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독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록앤롤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엘비스가 사망한 건 1977년 8월 16일이었는데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그의 생애와 음악을 되돌아보는 행사가 참 많았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러 방송사들도요, 엘비스 특집을 방영했고요. The King of Rock and Roll gone 40 years. His legacy. 그의 고향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옛 집에는 그의 사망일 하루에만도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네, 엘비스 프레슬리는 보통의 가수들 같으면 한 건도 기록하기 힘든 빌보드 차트 제1위의 곡을 모두 18곡이나 남겼고 비틀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약 2억 8천만 장의 음반 판매 기록을 수립했다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또 모두 31편의 영화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영화 주제음악으로도 크게 히트한 노래들이 많죠.
자, 그러면 엘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처럼 인기 있는 음악인이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그의 고향이 테네시주 멤피스라고 했는데 태어나기는 미시시피에서라고요.
그렇죠. 이 미시시피 주 터필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1935년 1월 8일이었습니다. 가정은 매우 가난했고요.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컨테이너를 개조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버넌 프레슬리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요.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밀주 판매 혐의로 감옥에까지 갔다 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 어머니 글래디스 프레슬리는 엘비스를 무척 사랑하고 아꼈다고 하지요.
네.
늘 교회에 데려가기도 하고 함께 찬송가도 많이 불렀다고 하고요.
네. 어머니는 목화밭이나 콩밭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는데요. 이 아들 사랑이 참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비스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예.
그때 많이 들은 음악이 나중에 커서 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비스가 가수의 인생을 걷게 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엘비스가 13살 때인데요. 가족이 멤피스로 이사를 갑니다. 엘비스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는 트럭 운전수 등 노동일을 했습니다.
네, 자 엘비스가 처음으로 음반 취입을 한 건 멤피스에서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녹음을 하게 된 걸까요?
1953년, 그러니까 엘비스가 17살 때인데요. 그때 멤피스에 멤피스 리코딩 서비스라는 녹음 시설이 있었습니다. 엘비스는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돈 4달러를 직접 내고요. 노래를 한 곡 취입을 했습니다. 이 최초에 취입한 노래 곡목이 Happiness, 즉 행복이었습니다. My
happiness. 자, 그런데요. 이때 녹음한 이 낡은 음반 하나가 2015년에 미국에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억 6천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중소도시의 어지간한 집안채 값이죠.
네.
네. 오늘날 엘비스 유품이 이렇게 매물로 나오면 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가 되곤 하죠.
네. 자, 그럼 다시 그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네.
자, 한 여성이 엘비스를 또 다른 음반 업체에 다리를 놓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엠피스 리코딩 서비스에서 일하던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또 다른 업체인 선 리코딩이라는 곳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 리코딩 사장은 흑인의 리듬과 블루스를 노래하는 백인 가수가 없을까 찾고 있었는데 이 양쪽에서 일하던 이 여성이 바로 엘비스를 다리를 놓아줬죠.
네.
이 선 리코딩의 샘 필립스 사장은 엘비스에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일이었겠군요.
그렇죠. 이 필립은 몇 달 후 공연팀의 노래를 음반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That's Alright이라는 노래였습니다.
Well, that's alright, mama. That's alright with you.
That's alright. 괜찮아라는 뜻인데요.
네.
그때 멤피스 라디오 여러 방송국에서 꽤나 많이 트는 노래가 됐다죠.
네. 그런데 이 샘 필립스는 엘비스의 노래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요. 지역 축제에 엘비스를 출연시켰습니다. 그때 엘비스의 노래를 들은 사람 중에 이 지역의 공연 프로모터인 코넬 탐 파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코넬이란 대령이라는 말인데요.
네.
이 파커는 육군 대령으로 제대를 한 사람이어서 그렇게들 불렀죠. 파커가 주선을 해서 엘비스는 레코드사인 RCA와 녹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이 RCA라고 하면 당시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음반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1950년대 중반인데요. 엘비스는 거기서 몇 가지 노래를 취입합니다. 그중 하나가 엄청난 히트를 기록합니다.
아, 바로 이 Heartbreak Hotel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엘비스의 생애 첫 빌보드 싱글 1위를 기록합니다. 엘비스는 이어서 CBS 텔레비전의 쇼 프로그램인 스테이지 쇼에도 출연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I Got a Woman, Money Honey 등이 담긴 정규 음반도 내놓는데요. 이것도 음반 차트 1위로 올라섭니다. 엘비스의 명성은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죠.
예. 자, 음악 평론가들은 당시 흑백 차별이 아주 심하던 때인데 엘비스는 백인의 팝과 컨트리 음악 그리고 흑인의 재즈에서 파생된 흥겨운 요소들을 결합시킨 데서 큰 인기를 끌었고 또 그것이 바로 엘비스의 위대한 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엘비스가 엉덩이를 매우 이 선정적으로 흔드는 네. 이 엘비스의 로큰롤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사실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너무 망측하다. 또 젊은이들 교육상 매우 좋지 않다고 해서 못마땅해 했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은 그의 노래와 공연에 열광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엘비스는 영화에도 여러 편 출연하는데요. 자, 맨 처음 나온 영화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 1956년에 나온 Love Me Tender였습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이 영화의 주제가 나를 부드럽게 사랑해 주세요라는 의미의 이 영화인데요. 당시 빌보드 1번으로 올라가는 대히트를 기록합니다.
자, 이 노래는 지금까지의 노래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감미로운 성인 팝 스타일인데요. Love Me Tender의 등장은 이 미국의 팝 음악과 세계 음악 지형도를 바꾼 사건이었다. 이런 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이때는 이미 엘비스는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됐고요. 공연을 할 때면 실신을 하기까지 하는 10대, 20대 팬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치솟자 방송사에서는 섭외 전쟁이 벌어질 정도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출연한 영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 비바 라스베가스, 아커폴코의 추억, 카니발, 파라다이스 등이 있는데요. 이 영화가 주로 엘비스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의 흥행에는 워낙 유명한 가수니까 성공을 했는데 이 영화로서의 작품성은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비바 라스베가스는 가수인 안 마그렛과 함께 출연을 한 영화였는데요. 저도 그때 대학생 때인데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유, 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실 저는 이 노래하고 춤추는 데는 좀 쑥스러워하는 편이어서요.
예.
이 미국 젊은이들의 그런 그 문화에 좀 거리감이 느껴졌고요.
예.
이 다만 노래가 참 경쾌하다 이렇게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연예인 생활을 하던 엘비스도 이 군 복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958년에 킹 크레올이라는 영화, 크레올 왕 이런 영화인데요. 이 촬영을 막 끝났는데 영장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는 엘비스에게 연예 장병으로 복무를 하라고 했지만요. 엘비스는 그냥 일반 사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미국의 모든 미디어는 머리를 짧게 깎고 군복을 입은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을 전하느라고 아주 분주했죠. 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엘비스를 떠나보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로큰롤의 황제로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제2편으로 군 생활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삶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cold feet. Get cold feet입니다. 오늘, I'm looking forward to teaching you what get cold feet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re you going to enter the photo contest?
I don't know.
Oh, you should. You're so talented. Your pictures are beautiful.
You're just being nice. But I'm getting cold feet. I don't know if I'm good enough.
네, 본문에서 Claire는 Mary에게 Are you going to enter the photo contest? Are you going to enter the photo contest? 그 사진 경연대회에 참가할 거니? 라고 묻고 있네요. Mary가 I don't know. I don't know. 잘 모르겠어. 라고 하자 Claire는 Oh, you should. 한번 참가해봐. You're so talented. 넌 정말 재능이 있어. Your pictures are beautiful. 너가 찍는 사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Mary는 You're just being nice. But I'm getting cold feet. I don't know if I am good enough. You're just being nice. But I'm getting cold feet. I don't know if I'm good enough. 에이, 무슨 말이야.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자신도 없고 너무 긴장돼.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cold feet. Get. G-E-T. Get cold, C-O-L-D, cold feet, F-E-E-T, feet, get cold feet입니다. To get cold feet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긴장을 하거나 혹은 주눅들고 겁먹을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겁을 먹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죠? You may get a cold feet when you are about to take a big exam or even present in front of a huge crowd. That's when you can use this phrase, get cold feet. Once again, if you say that you're getting cold feet, it means that you are very nervous, afraid, or uncomfortable about doing something.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get cold feet.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enter the photo contest?
I don't know.
Oh, you should. You're so talented. Your pictures are beautiful.
You're just being nice. But I'm getting cold feet. I don't know if I'm good enough.
Today's phrase, To get cold feet. 긴장하다. To be very nervous, afraid, or uncomfortable about doing something. To get cold feet. 꼭 기억해 두세요. And remember, when you're talking to Americans or any English native speakers, don't get a cold feet, okay? You'll be great. So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and have a wonderful day. Bye-bye.
Th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Earth, Wind and Fire 노래 함께 하시죠. 이제 9월도 멸치 남지 않았는데요. 9월에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을 추억하는 September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매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을 전국 히스패닉 유산의 달로 정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미국에 끼친 영향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스페인과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과 중부와 남부 아메리카에서 이주해온 자들과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1968년 미국의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9월 15일과 16일이 낀 일주일을 전국 히스패닉 유산 주간으로 선포하고 남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의 공헌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날짜가 특별히 선정된 것은 백악관 선포가 지적한 대로 15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등 남미 다섯 나라가 독립한 날이며 16일은 멕시코가 독립을 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 기간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으로 연장했습니다.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미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지금의 미국에 발을 딛기 오래전인 1565년 최초의 스페인 정착민들이 북부 플로리다의 포트 세인트 어거스틴에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오늘날까지도 활성적인 도시로 존재하며 주민들이 계속 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유입된 인구는 남부의 샌디에고와 로스앤젤레스, 북부의 세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도시들을 형성했습니다. 남서부에서는 텍사스 카우보이들이 최초의 소떼 대이동을 했을 때보다 2세기나 앞서서 멕시코 목동들이 가축을 몰고 리오그란데 북쪽 대초원을 건너왔습니다. 히스패닉들은 미국 군대에 들어가 아메리카의 가치를 수호하는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미국 산업을 변모시켰습니다. 이들은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운동들을 고무하고 추진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사람들로부터 이제 막 미국에서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들까지 미국의 히스패닉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과 보다 나은 자녀들의 장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